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 윤재석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이지요. 예, 복음과 믿음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해야 됩니다. 예,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부자가 되는 길 해서 글을 써서 보냈더니 그 이사벨라 주립대학 교수 한 분이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딱 보내오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아시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세끼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꼭 뭐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글을 읽었는지 광주에 있는 이종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이사벨라 교수님 중에서 누가 그 글을 보내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종일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복음화하려면 경제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멀어질까 봐,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가난해야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맡기셔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경제에 축복을 주실 그런 축복을 아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헌신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영혼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동반한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1시간, 오전, 오후 1시간, 1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의 어린 중학생 하나가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돈이 없어요. 대신 제 자신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1만 원짜리 헌금 한 장이나 한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된 헌신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 정신, 가치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뭔지 아시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인물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이 존재 백두혈통을 높이고 이 백두혈통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적이 최고야.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출세하는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너희 부모님을 좀 봐라. 가난하니까 무기력하시잖아. 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부나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천번 만번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새롭게 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에가서 5장 21절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가서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야만 돌이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죄 지은 사람한테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져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범죄와 원죄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민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민이. 네?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도 원죄와 자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윤미향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사면해 줬어요. 그럼 조국 씨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용서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지영 목사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그 허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허물이 뭐냐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원죄와 자범죄 있고 불신자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는 죄의 뿌리라면 자범죄는 죄의 본성은 그 열매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매일 죄를 짓잖아요. 왜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그대로 있는데 뭐 하셨어요? 사면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신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면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를 안 해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죄와 자범죄가 그대로 있지만 사면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범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구원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중직자라도 얼마든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도 않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뉘우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는 것이고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해질 때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고 또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 아시지요? 구원의 서정 아시지요? 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이사벨라의 그 목회자들의 전도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지영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프가우에 가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실수해서 지금 거기 목회자들이 우리 모임에 두 명 빼고는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실수를 했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실수한 게 아니고 구원의 서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을 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구원 받을 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 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죠? 구원 받을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죠?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죠? 예수가 믿어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일하시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생겨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작업하신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 받을 자가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죠. 우리 이재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프가우에 가서 조금 예를 조금 심하게 들긴 했지요. 그 김대원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김대원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김대원 목사님 죄송하지만 어디 계시죠? 예, 감옥에 있어요. 예,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좌우간 감옥에 계세요. 그럼 감옥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가는 데입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가는 데. 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지용 목사님이 그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동네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복음이 분명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중심을 볼 때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목회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뚱뚱한 목회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강의 듣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동네에 목회자가 하나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교인하고 간통을 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은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지옥 가서. 그런데 이지영 목사님이 감옥 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구원 받았을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니들 가르침 안 받겠다. 니들 가르침은 틀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부딪힌 거예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서로 틀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나요?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는데 야 내가 너 사해 준 거 다시 취소 너 다시 마귀 자녀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또 하나, 그 사람이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더 이상. 예수는 무슨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무슨 구세주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죠?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나쁜 짓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나요? If가오 현장의 문제가 그 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소식을 들은 것은 2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인지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20년 전에 그 동네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걸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교인들이 그 메시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술주정뱅이가 됐대. 다시 노름꾼이 됐대요.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막걸리 한잔 해도 되지. 와, 이제 구원 받았어? 끝났어? 하나님 자녀야? 그럼 고스톱 치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고 20년 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또 왔구나. 그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미르라는 목회자는 의사인데 자기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예요. 두 분이 의사인데 그 누나가 캐나다에 산 지 20년 됐더라고요. 그 누나가 우리 아버지가 키워놓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한 목회자들이 한 15명, 뭐 부교역자까지 하면 20명, 30명 되겠죠. 이 30명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센터를 하나 지어가지고 목회자 훈련원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곧 들어와서 그 건물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누이한테, 아비가일이라는 누이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 뭐라고 보내느냐. 신학은, 완전한 신학은 없다. 내가 배운 신학, 또, 이프가오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다.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들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준다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각 시대마다, 각 세기마다 어떤 신학이 가르쳐졌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오해가, 내가 믿는 신학은 이런 거였구나.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눈이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학을 한 분들이 아니라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회를 통해서 목회 경험을 배워서 그 경험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신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총대장 되시는 목사님이 저나 이지영 목사님이 가르친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정반대.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 뒤집어서 180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완전 다 수정해야 돼요. 180도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조금 헌신에 대한 얘기하다가 다른 데도 흘렀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입니다복음복음에는네가지내용이있어요복음이우리기독교의핵심가르침입니다첫째는뭐예요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셨다이하나님이인간을하나님의형상대로지으셨다그게복음의첫번째내용이에요두번째가뭡니까그런데인간이하나님께불순종해서범죄했다그래서모든인간에게는뭐가있다는거예요죄가있다는거예요근본문제가있다는거예요원죄가있다는거예요그래서누구를보내주시기로하나님이작정하셨다사람이되기로하나님이작정하시고예수그리스도로성육신하셔서십자가에죽으시고부활하셨다그래서우리를구원하신다하나님인간예수그리스도구원그게기독교의핵심가르침이에요아까도얘기했지만신자도원죄가그대로있기때문에언제어디서나자범죄를지을수있는거예요범죄할수있는거예요그러므로함부로다른사람을정죄할수없는거예요왜나도죄를언젠가지을수있고넘어질수있거든요그러니까범죄한사람들을위해서불쌍한마음으로우리는기도해줘야지정죄하면안된다는거예요우리가성령충만하지아니하면언제든지넘어질수있어요그래서우리는그리스도가필요한거예요구원받을때만그리스도가필요한게아니고날마다24시간그리스도가필요한거예요이게기독교의핵심이에요그럼불교의핵심은뭡니까기독교네가지라고그랬죠불교도사성제예요불교의핵심가르침이뭐냐사성제사성제가뭡니까첫번째고성제고성제는뭐냐면인생은고통으로가득차있다생로병사사람은태어나는것도고통이고그죠늙는것도고통이고병드는것도고통이고그러다가죽는다생로병사아닙니까그래서고성제두번째집성제그럼왜인간은고통스러우냐이유가뭐냐집착때문이라는거예요집착세번째멸성제멸성제는뭐예요집착을버리게되면고통은사라진다는거예요네번째도성제고통을멸하는길이있는데그게팔정도라는거예요팔정도그러니까우리는그리스도가구원인데불교에서는뭐가구원이에요팔정도가구원이에요그럼팔정도가뭡니까바른이해바른생각바른말바른행동바른생활바른노력바른마음바른선택선정그럼우리가바른말바른생각바른마음가질수있어요못가져요왜원죄와자범죄가있는데어떻게가져요그런데불교는뭐라는거예요내가할수있다는거예요그게불교예요그럼유대교와이슬람교는뭡니까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는다아브라함을믿어요아담과하와도다믿어요예유대교도아담하와이야기믿어요범죄한거믿어요이슬람도믿어요그럼뭐가틀려요유대교는뭐냐아담과하와가하나님께불순종했다는거예요그런데뭘부인하죠원죄는없다는거예요원죄를부정하는거예요 불교도 지금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결정, 바른 선정 그러잖아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럼 유대교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은 그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담, 하와의 죄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악을 택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거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슬람교도 아담 하와 이야기 믿고 아브라함 이야기 다 믿는데 원죄를 또 부정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인간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단지 약함과 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빼고는 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못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실 수 없잖아요. 왜? 생업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선교 현장에 못 가요. 그 대신 저는 우리 목사님 선교 현장에 가실 때 기도해드리고 제가 물질이 조금 있으니까 동참할게요. 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고 돈이 없으시면 기도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꼭 뭐 헌금해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되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시간도 되시면 같이 선교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더러우면은 냄새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복음 잘 듣도록 좋은 냄새도 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신자들 오면 복음 잘 듣도록 교회를 청결하게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초점은 어디에 있다?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경제인이 되고 내가 갑부가 돼서 이 복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산 제사로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로 내 것이 될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에 저희들의 재능과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속에 삼성 회장 같은 경제인이 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도 남을 경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